약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 장철호 집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읽어도 읽어도 사실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말씀조차도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실제 우리 삶 속에 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도대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호소하고 또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글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어디를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이제 그림 안 된가요? 지금 두 번째 이제 변론 가운데 엘리바스의 두 번째 질문이 15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욥의 답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저기, 그 다음 그림, 띄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변론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 내가 올려준 그림, 네, 뭔가 하여튼 방송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그 그림이, 아까 봤던 그 그림이 첫 번째 변론. 예, 두 번째 변론이 지금 이제 15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한 소발이 또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조상 이름으로 사실은 정지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16장과 17장인데, 욥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특히 이제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뜨리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예, 다시 그림이 나왔는데 저게 이제 밑에 있는 쪽이 두 번째 이 변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16장, 17장 요 지금 지점을 지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를 아시라고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엘리바스 첫 번째 친구의 또 공격적인 그런 발언, 그리고 16장과 17장은 욥의 그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저 내용을 보면 중보자 갈망, 죽음 갈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욥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6장 13절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향해서 날아온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화살, 삶의 위기의 화살이 나를 위해서 사정없이 쐈다고 그랬어요.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달려드시니 피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위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이신 주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내가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하지 못하게 하라. 못 쉬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면 살 수가 없는 욥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쉴 자리, 곧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매일매일 그 힘든 그런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나의 그 부르짖음이 쉴 자를 찾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1절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고 중보자 갈망이라고 아까 16장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중보자 갈망.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보자가 끼어들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찾지 못하게 하라.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부르짖고 중보자를 갈망하는 욥의 마음이 지금 거기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살을 쏴서 자기 창자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문제를 푸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욥의 고백이죠. 그래서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탄식과 이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 흘리는 억울함과 또 부르짖음이 땅에 덮이지 않고 하늘에 들려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증인이자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욥은 그 중보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잘 모르죠. 9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욥기 9장 33절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중보자를 갈망하긴 하는데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서 판결해 주실 분이 과연 누가 있는가 하고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제대로 그 중보자가 누군지 구약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찾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양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실 분은 누구시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중보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나의 그런 고민,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 중보자이시면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욥은 희미하게나마 바로 그 중보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자기 문제 자기 삶에 개입하셔서 중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기의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 주신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요, 정말 추락하고 날개 없는 그런 새처럼 추락했죠. 완전히 믿음이 떨어진 바닥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바닥칠 때에도 정말 모든 것 다 그냥 내려놓고 완전히 내 믿음이 바닥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신 이유, 물론 첫 번째는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사명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아까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처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네 연약함 너 깨달았지. 이제는 너 연약함을 알고 너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네가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경험했잖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의 그 믿음이 굳게 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욥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과 씨름뿐만 아니고 실제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할 뿐이고 실제 욥이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자기가 그 믿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믿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에 힘겨워하고 탄식하면서도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의 제목은 아까 죽음 갈망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구나. 몇 개월째 계속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모든 절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죽을 날이 다 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그런데 그 느껴지는 사이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3절 보십시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정말 죽음의 어떤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소망이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친구들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이 소유의 상실 육체 질병을 넘어서 부당한 비난과 저주를 받는 고통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의 원인이면서도 또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속담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6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속담거리가 되고 또 침뱉음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거기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욥은 점점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모욕과 치욕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어떤 사람, 정직한 자들을 놀랍게 하고 죄인, 죄 없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의인이라면 그 길을 꿋꿋하게 가야 되고 정직한 자라면 손이 청결한 자라면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선포하고 너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네가 할 것은 하나님 바라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손을 놓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냐고 저 천국에까지 이어져야 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런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는 내가 혹시 그들같이 이로한답시고 그런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지는 않는지 그 친구들을 통해서는 내 속에 엘리바스를 봐야 될 것이고 욥을 통해서는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고라의 자손 그 시처럼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문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지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찾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에게 이 죽음이 가깝다. 12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은 밤낮으로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죽음이 가깝다 이 말이죠. 13절에서는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그만큼 죽음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이 죽음이 가깝다 그 말은 죽고 싶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사실 오히려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그가 표현한 말이 이제 다 읽어서 놓고 제일 밑에 줄 봐봅시오. 제일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너는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네 아버지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라는 그런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 속에는 다윗이 나 죽고 싶다 차라리 나 죽어버릴래 그게 아니라 이 삶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표현이 바로 그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역시 마찬가지. 자,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욥이 죽고 싶어서가 아니죠. 이 엄청난 절망에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찾아 나서는 욥의 모습 마치 미로 속에서 살 길을 찾고 싶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해도 사실은 그 말 속에는 나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왜 안 죽는지 몰라 나 빨리 죽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이고 네 죽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라고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 지금 빨리 죽고 싶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도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욥의 그 강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생명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욥처럼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강렬하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길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위기 속에서 힘을 내시고 또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